계시록 34번 메시지 우주적이며 광채 나는 여자. 계시록의 첫째 부분은 처음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머지 11장을 망라하고 있는데 대환난의 기간이 될 현시대의 마지막 3년 반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시대까지 중요한 사항들과 중대한 문제들을 자세히 상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시된 중요한 사항들과 중대한 문제들 중 첫 번째는 사내 아이를 가진 여자입니다. 이 책의 처음 11장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포괄적인 줄거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처음 네인은 그리스의 승천 때부터 이 시대 말까지의 거의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맨 끝, 즉 다섯째 인의 때에 매우 근접해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은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로 구성됩니다. 이 인이 열릴 때 주님의 간증을 위해 사륙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분이 개입하시어 거역적인 인류를 처리해달라고 찬원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은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인의 초자연적 재난은 이 땅 위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이들 여섯 인은 우리를 이 시대의 끝으로 이끕니다. 일곱 나팔을 포함하고 있는 일곱째 인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의 내용이므로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과 동일한 것입니다. 처음 네 나팔은 초자연적 재난으로서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네 나팔은 하늘과 땅을 손상시켜 땅이 더 이상 인류가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되게 합니다. 하늘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인류가 거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분을 거역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켜 왔으므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참으심이 끝났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인에서의 큰 지진과 하늘의 진동은 땅의 거민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 경고는 뒤이어 올 초자연적 재난의 서막일 것입니다. 처음 네 나팔이 울린 다음에는 대환난의 때가 곧 임박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처음 네 나팔은 대환난의 서곡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입히게 될 다섯째 나팔은 대환난의 시초일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8장 13절에 언급된 세 가지 재앙 중 첫 번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가중된 심판인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일 것입니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의 소극적인 내용의 일부로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왕국 위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에 포함되는 일곱 대접들은 대환란을 마감시킬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주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패배당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불모단으로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천년 동안 지속될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오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두루마리 책이 완전히 펼쳐지려면 영원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그 일부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진 이상보다 훨씬 완전한 이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보게 될 두루마리 책은 영원토록 장구할 것입니다. 영원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일곱째 나팔은 다음과 같이 많은 의미심장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 대환란, 대다수 믿는 이들의 부활과 휴거, 성도들에 대한 상, 큰 바벨론의 멸망, 어린 양의 혼인, 일곱 대접,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그분의 군대인 이기는 자들을 이끌고 땅으로 내려오심, 사탄의 감금, 천년왕국, 인류의 마지막 거역, 사탄이 불못 안으로 내던져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형제님은 젊었을 때 계시록에 관한 연구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 이후에 그는 이 책에 관한 빛을 더욱더 많이 보았었습니다. 1933년에 우리는 계시록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제시해달라고 그에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각 장을 알고 그 전권을 거의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청한 그 연구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이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나는 만일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책에 담긴 모든 요점들과 세부사항들을 완전히 익히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계시록의 처음 11장은 일반적인 개요이며 나머지 11장은 중요한 사항들과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 11장을 처음 11장의 연속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11장은 처음 11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는 것은 한 도시의 지도를 읽는 것과 유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요 간선 도로들과 그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줄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되돌아가서 더 작은 도로와 거리와 기타 세부사항들을 살핍니다. 그 지도에 대해 대강 이해한 다음 우리는 더 나아가 그것을 구역별로 살펴봅니다. 계시록 후반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세부사항과 중대한 문제는 12장 1절에 언급된 여자입니다. 이 구절은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여자는 하늘에서 계시되었고 또 큰 표적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큰 표적은 강한 남자의 것이 아닌 여자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상 속에 있는 여자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녀는 해로 옷 입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여자는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묶여있고 감금되어 있지만 빛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노임을 받고 해방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자의 일부분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물론 모든 자매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들은 남성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 이상의 여자 안에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당신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여성인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로 여겨집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결혼했다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 자신이 그들에게 남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영원히 약혼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은 구주와 어린 양으로서 오셨지만 어느 날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신랑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한 남편을 가졌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연적으로 우리 형제들은 남성들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유일한 한 남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담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예표였고 아담의 아내 하와는 그리스도의 배필이요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요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은 언제나 그분에 의해 그분의 아내라고 생각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계시록 12장에 여자와 그 자녀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누가 그녀의 남편인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그녀가 잉태하였고 아이를 막 낳으려는 참이라고 계시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녀는 수태하게 되었으며 그 아이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온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우리는 그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나타내는 상징. 계시록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만일 이 책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나머지 성경 65권이 전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려면 온 성경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이 여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그 산의 아이는 예수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의 2000여 년 전에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관념은 이 장의 문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장 5절과 6절은 산의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 것이며 그 뒤를 이어서 그 여자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1260일은 3년 반 또는 42달로서 대환란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산의 아이가 주 예수님이 아니며 또한 그 여자도 마리아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마리아는 땅에 있었던 한 여자였지만 이 여자는 우주적으로 단체적이며 하늘에서 계시됩니다. 다른 이들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 곧 유대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창세기 37장 9절을 그들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해와 열두 별을 옷 입고 달 위에 서 있으므로 외관상 요셉의 자기 가족에 관한 꿈에 부합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가 이스라엘 곧 유대 백성을 상징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2장 17절은 이 여자가 비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뿐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간증을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신약에 믿는 이들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오직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간증을 가진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장의 전체 문맥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 장에 있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입니다. 이 이상에 따르면 이 총체는 세 부분, 열두 별을 가진 머리부분, 해를 옷 입은 몸부분, 달 위에 서 있는 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우주적이며 열두 별과 달과 해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과 열두 별과 요셉 자신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상징했습니다. 그 꿈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여기서 해와 달과 열두 별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 즉 이 장에서는 한 여자로 상징됨에 틀림없습니다. 그녀의 존재의 거의 대부분이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해는 신약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그때에는 위로부터 해가 돋았고 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약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달의 시대였습니다. 달은 그 여자의 발 아래 있는데 이는 달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으며 별만큼 높여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족장들을 상징하는 별들은 그녀의 머리 위에 면류관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새 시대에서 함께 이 여자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빛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빛을 발하는 빛나는 여자입니다. 열두 별로 상징된 족장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부류로 분류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살았던 족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부터 그리스도의 초림시까지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초림시부터 그분의 재림시까지의 사람들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맺느니들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대다수가 세 번째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족장들은 밤중에 하늘의 빛으로서 개인적으로 빛을 발하는 열두 별들입니다. 모든 족장들은 개별적인 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아서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밤중에 거했었습니다. 개별적인 별들인 그들은 이 우주적인 여자를 위한 면류관으로서 높이 올려진 그분의 은혜와 경륜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열둘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서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 안에 있는 자들인 족장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의 머리 위에 높이 올려진 하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모든 족장들은 하나의 면류관으로 간주됩니다. 달로 상징된 이스라엘 자녀들. 족장들 이후에는 태양, 즉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함께 빛을 발하는 달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율법 아래서 밤중에 있었습니다. 비록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은 높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장에서 여자의 발 아래 있는 달로 묘사됩니다. 이 이상에 따르면 달은 그녀의 머리 위에 있지 않고 그녀의 발 밑에 있습니다. 달은 밝고 빛을 내지만 그녀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원칙이 하나님의 눈에는 높이 올려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로 상징된 모든 믿는이들로 구성되는 교회. 이 여자는 해, 곧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돋는 해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 큰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은 밤중이었음을 뜻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는 낮에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함께 빛을 발하는 해로 상징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 대부분이라는 것은 해가 여자의 몸에 옷으로 입혀 있다는 사실에 의해 암시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대낮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밤이며 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더 큰 대낮을 갖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시작된 이 낮은 적어도 작은 낮이긴 합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태양빛이 오늘날보다 7배나 강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큰 대낮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큰 낮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작은 낮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7배의 빛이 있는 낮을 기대하면서 한 배의 빛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다고 말하고 있고 또 계시록 22장 16절은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나와 논쟁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나도 이 모든 구절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들은 두 면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양면과 양측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우리는 밤에 있지 않고 낮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별입니까? 아니면 해의 일부입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밤중에 있는 별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낮에 있는 해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큰 표적은 얼마나 기묘한지.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호흡이 불어넣어졌고 기록된 것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여자의 상징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 등등은 모두 달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함은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주적이며 광채나는 여자에 대한 이상입니다. 우주적임. 이 장에 있는 여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두 우주적입니다. 그녀는 시간상 아담의 창조시부터 영원까지 우주적입니다. 또한 그녀는 공간상 땅 위와 하늘 안에서 우주적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입증하는데 마리아는 우리 모두처럼 그 여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적이고 빛나는 여자를 어떻게 마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너무 작습니다. 마리아는 그처럼 빛나지 않으며 확실히 우주적이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여자는 단지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달로 대표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족장들을 나타내는 빛나는 열두 별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달로 대표됩니다. 때때로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패배당했다 하더라도 비교적 그들은 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빛나는 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나 바벨로니아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중국인들이 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석탄더미 위에 서 있었는지는 모르나 빛나는 달 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족속들은 어두운 것들 위에 서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인간 족속 중 오직 하나의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만이 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이 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이라는 표적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해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몇몇 유대인 믿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달의 일부가 아니요 해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는 해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므로 교회는 해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해이시요 우리는 몸 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 빛나고 우주적인 여자의 주요 부분 안에 있습니다. 천상의 빛 안에서 광채가 남. 12장에 있는 여자는 시공에 있어서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천상의 빛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광채나는 다리에 서 있으며 광채나는 별들 아래 있으며 광채나는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광채가 나며 어떤 어둠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광채는 천상의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주적인 전쟁. 창세기 3장에서 작은 뱀 한 마리가 여자를 통해 들어왔었습니다. 역대로 성경 주석가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 뱀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초기 사역 때 나 역시 그와 같은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남성이 아닌 여성이어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간교한 자인 뱀은 그가 누구를 중독시켜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담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적이며 광채나는 여자의 일부분입니다. 사탄은 여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를 손상시키려고 들어왔었습니다. 먼저 그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여성으로 여기지 않는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먼저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주여, 당신은 남자이시고 나는 여자입니다. 당신은 남성이고 저는 여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응당 당신을 내 남편과 내 머리로 삼고 당신을 순종해야 합니다. 뱀이 여자를 손상시킨 후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려고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계시록 12장은 반드시 창세기 3장에 의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와 뱀과 여자의 씨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더 큰 규모이긴 하지만 동일한 세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지금 더욱 커졌고 뱀은 큰 용이 되었으며 여자의 씨도 역시 사내 아이로 발전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크고 우주적이며 광채나는 한 여자를 보려면 우리에게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여자 앞에는 그녀를 대항하여 싸우고 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는 용 한 마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보여지는 이 적대감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뱀과 여자 사이의 적대감을 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주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은 바로 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용인 뱀 사이에 있는 전쟁입니다. 당신은 이런 이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는 여자의 가장 큰 부분이며 우리 목전에는 용 한 마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이 어떻게 계시록 12장에 있는 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많이 먹음으로써였습니다. 그 뱀은 먹음으로써 계속 커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먹힌 바 되었고 지금도 그는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그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큰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주님이 뱀을 저주하셨을 때 그분은 그에게 흙을 먹도록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하고 땅에 속해 있는 한 우리는 뱀에게 먹이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면 뱀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흙이나 땅에 속해 있지 않으며 하늘에 속해 있고 광채나는 여자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우주 가운데 여자와 용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상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누구나 그 용과 하나인 것입니다. 천주교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용과 하나입니다. 17장에서 우리는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용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의 머리와 뿔입니다. 이 짐승 위에 자줏빛과 진홍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변절한 천주교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로서 광채나는 여자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용과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달, 즉 이스라엘의 일부분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비록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달의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을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뱀의 씨였습니다. 다수의 사울과 같이 그들도 큰 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울은 회심했습니다. 당신이 종교적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한 당신은 용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용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용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시키고 좌절시키려고 싸우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누구이며 또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용과 하나이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항하여 그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중립의 위치란 있을 수 없음을 볼 것입니다. 오직 두 편, 즉 여자 아니면 용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했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 설 것입니까? 이른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미워하며 교회가 붕괴되는 것을 몹시 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교회관에 거짓말을 하고 교회관에 악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교회를 반대하고 있으며 교회를 손상시키고 좌절시키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의 악한 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용과 하나입니다. 만일 그들이 용의 일부가 아니라면 최소한 그들은 용의 편에 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질문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인들이 아니었으니까 분명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들이 행한 모든 것, 즉 그리스도께 사형 선고를 내린 것까지도 그들의 성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독사들, 뱀들, 큰 용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권적으로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에게 개입하셨을 때까지는 사울 역시 능동적으로 용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땅에 거꾸러뜨리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울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 예수는 너를 방문하러 왔다. 그때 사울은 회심했고 사탄의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회심할 때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도록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소의 사울의 예로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누구든지 용의 일부분이거나 최소한 그와 하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용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며 교회를 손상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이 나라 전역에서 반대가 활발합니다. 용은 땅의 어느 곳에나 있으며 교회가 출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계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용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지만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용은 내던져질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먼저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지게 되며 그 다음에는 땅에서 무저갱으로 마지막에는 무저갱에서 불못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너의 목적지인 불못으로 가거라. 더 이상 땅 위에 머물지 말라. 땅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 오시는 중이므로 너는 가야 한다. 사탄아, 너는 불못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사탄의 최종 목적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후반부의 모든 중요한 일들과 중대한 문제들 가운데 맨 처음 것이 12장에 있는 우주적이며 광채나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항목이며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요 싸울 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반대와 핍박을 향해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불못으로 가라. 우리는 그 여자이며 사탄은 불못 안에 있다.